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수요일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VOA 뉴스입니다. 미국이 최근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영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 음성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언론은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21일 백악관 회의에서 영국 내 변종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2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 회의에서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승객들에게 미국 도착 48시간 또는 72시간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에서는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며 EU 회원국을 포함해 40여 개국이 영국과의 교통로를 이미 차단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며 교역 차단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의 친구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이 중동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미 해군은 21일 핵 잠수함 조지아호가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중동 5함대는 성명에서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모든 범위의 군사력으로 언제라도 어떤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은 조지아호가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154기를 장착하고 있으며 특수부대원 66명을 태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해군이 공개한 사진에는 조지아호가 전함 포트로열과 이지스 순양함인 필리핀시와 함께 바다에 떠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미국이 작전 중인 핵잠수함의 위치를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미국의 이 같은 공개적 무력 시위는 이란의 솔레이마니 전 사령관의 사망 1주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이뤄졌습니다. 이란의 군부 실세인 솔레이마니는 올해 1월 초 이라크를 찾았다가 미군 무인기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등 쿼드 3개 동맹국 지도자들에게 공로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각국의 미국 주재 대사들에게 훈장을 전달하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모디 총리가 미국과 인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했고 아베 전 총리에 대해서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리더십과 비전을 이유로 훈장을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리슨 총리에 대해서는 세계적 도전에 대응하고 집단 안보를 촉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쿼드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 동맹국인 인도, 일본, 호주와 구성한 4자 협의체입니다.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등 쿼드 4개국은 지난 10월 일본 도쿄에서 외무장관 회담을 개최한 데 이어 지난 18일에는 미국 주관으로 고위관리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4개 민주주의 국가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악의적이고 강압적인 경제행위에 취약한 나라들을 지원하기 위해 실질적 방안을 논의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최근 북아프리카 아랍국가 모로코와 관계 정상화에 합의한 이스라엘이 오늘 모로코에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날 이스라엘 테라비브에서 대표단을 태운 여객기가 모로코 수도 라바트로 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객기가 직항 노선으로 모로코로 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도 이날 메이어 벤 샤밧 이스라엘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끄는 대표단과 함께 모로코행에 동행했습니다. 이들은 2일간 모로코에 머물며 모하메드 6세 모로코 국왕을 예방하고 항공과 관광 등의 분야에서 양국 간 협정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은 올해 미국의 중재로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수단에 이어 지난 10일 모로코와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와 독일 제약회사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EU 내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어제 전문가위원회 회의를 열어 화이자 백신에 대한 조건부 판매 승인을 권고했고 이어 EU 집행위원회는 백신 보급에 대한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EMA는 화이자 백신이 95%의 효능을 증명했다면서 16세 이상 시민의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EU 27개 회원국 약 4억 5천만 명에 대한 첫 백신 접종이 오는 27일부터 이뤄질 예정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21일 간격으로 2회 접종해야 합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약 31만 명이 숨졌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수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해 두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주민들이 정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 등은 이 법안이 공포되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혹독한 환경으로 알려져 있는 북한 증산수용소의 위성사진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는 수감자들이 영양실조와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뿌연 미세먼지 속에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습니다. 낮부터 평안도와 장진, 장전과 평강 지역에 비나 눈 내리겠고 밤에는 황해도와 양강도 지역까지 비나 눈 내리는 지역이 많습니다. 내일까지 쌓이는 눈의 양은 1에서 3cm, 내리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도 약간 강한 바람이 북한 전역으로 불겠고 특히 신포와 장전, 김책 지역은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1도에서 3도 정도 어제보다 오릅니다. 자강도는 5도에서 6도 정도 오릅니다. 오늘 가장 추운 곳은 괴산과 풍산입니다. 영하 17도, 장전은 영상 2도에서 시작되고 낮 기온도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1에서 3도 정도가 오릅니다. 삼전이 영하 2도, 함흥과 원산 장전은 영상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2.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정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1일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이 미국의 대북정보 유입 노력을 저하시키는 데 대한 우려는 없느냐는 BOA의 질문에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증대하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 사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북한 주민들이 정권에 의해 통제된 정보가 아닌 사실에 근거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의 이 같은 논평은 남북한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을 통과시킨 한국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자는 전 세계적 정책으로서 우리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보호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비정부기구 커뮤니티와 다른 나라들의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속에 최근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 등은 마지막 남은 절차인 대통령 서명으로 이 법안이 공포되면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2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이 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만큼 관련 단체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개정 목적에 부합하게 법이 이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장관은 법안 내용에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특히 법 시행 전까지 전단 등 살포 규정 해석 지침을 제정해 당초의 입법 취지대로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 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 등이 핵심입니다. 한국 정부와 여당은 개정안 처리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는 입장이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북한인권단체 등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반대해왔습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와 변호사단체, 탈북민단체 등 27개 단체는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서명이 이루어지는 즉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구실로 대북 정보 유입 자체를 불법화하겠다는 대북 전단 금지법은 외부 정보에 목마른 북한 주민을 절망시키고 노예로 만드는 북한 김정은의 폭압체제 수호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이형환 대표입니다.
접경지역에서 풍선을 보낸 거에 북한이 이제 그 공중에 사격을 한 것이 비례하지 않다라는 게 이제 법조계 일반적인 시각이고요. 그리고 한국 정부가 그런 것이 있으면 북한에 항의를 하고 또 이 접경지역 주민들을 보호하는 조치는 별도로 한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이지, 이 전단을 금지한다고 해서 북한이 적대시 정책이라든지 대남 위협을 하는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된 해석이고요.
논란은 미국과 영국 의회 내에서도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면서 국제사회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미 국무부는 21일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전 세계적 정책으로서 우리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보호를 지지한다며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삼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미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이 법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해나갈 예정입니다.
통일부도 지난주 북한과 외교적 관계가 있거나 북한 문제에 관심 있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주한 외교단에 해당 법안에 대한 설명 자료를 발송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자료에서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권리지만 비무장지대 지역 주민들의 생명이나 안전과 같은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제3국에서 북한으로의 물품 전달까지 규제한다는 논란을 낳고 있는 개정안 24조 3항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24조 3항은 금지 행위 가운데 하나로 전단 등 살포를 규정하면서 전단 등에는 광고 선전문과 인쇄물, 보조 기억 장치, 금전을 포함시켰고 살포에 대해선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을 포함시켰습니다. 통일부는 한국에서 살포된 전단이나 물품이 조류나 기류에 의해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보내지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제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제3국에서 북한으로 전단이나 물품을 전달하는 건 그 나라의 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안의 문구 자체가 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를 갖고 있는 만큼 통일부의 유권 해석으론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접경지역의 안전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대가 국내에서는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망 같은 경우, 전단 등 살포 같은 경우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향후 법안 시행 과정에서 이 표현의 자유와 충돌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용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좀 더 유권 해석에 있어서 접경지역의 안전이라고 하는 원래의 취지가 존중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미 의회와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비판적인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그러면서 미국의 조 바이든 새 행정부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미한 관계 구축 과정에서 이 법안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미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전문가 집단이 문제를 제기하고 또 다른 국제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함으로 해서 한국 정부를 총체적으로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미 관계에 있어서 당분간 부담 요인이 될 것이면 틀림없다고 봐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관보에 게재돼 공포된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반도 문제를 오래 다뤄온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대체로 내년에 들어설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을 둘러싸고 큰 마찰을 빚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핵 대응법을 모색해야 하는 때 전단 문제가 미국과 한국의 대화를 압도하도록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국회가 지난주 통과시킨 대북전단 금지법이 신임 바이든 정부와 문재인 정부 간 주요 마찰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Biden administration needs to focus on what to do about North Korea, how to set up the negotiations, and you know what's a realistic plan ahead. So I don't think they're going to allow what could be.
힐 전 차관보는 바이든 정부는 대북 정책을 이반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다뤄야 할 현안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의견 차이가 될 수도 있는 문제가 대북 정책에 대한 논의를 압도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 문제에 대한 미북 간 논의의 초점은 인권보다는 핵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y experience would suggest that that is true. That said, however, I think the focus with North Korea will continue to be a focus on the nuclear program.
힐 전 차관보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인권 문제를 중시하느냐는 질문에 경험상 맞다며 하지만 북한에 있어 초점은 계속해서 핵 프로그램이 될 것이며 핵 문제 해결과 관계 정상화에 대한 진전이 있을 때 인권 문제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한 논란은 바이든 정부 출범 전에 일어난 일이어서 주요 마찰의 소지가 되지 않으리라 본다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바이든 당선인이 인권 문제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면서도 북한과 합의를 맺기 위해 협상하는 데 있어서는 인권이 아닌 핵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이 미국과 동맹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be looking to repair some of the damage that President Trump did by raising questions about the alliance.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따라서 대북전단 금지법은 갈등의 소지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는 손상된 동맹 관계를 복원하고 강화하려 노력할 것이고 따라서 이 법안을 놓고 문재인 정부와 싸우려 들지는 않고 다만 실망감을 표현할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대북전단 금지법은 한국 국내 문제라며 한국을 놔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21일 VOA에 미국의 문제가 아닌 한국의 문제이고 미국의 하원 의원이나 상원 의원들이 개입할 문제도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대북전단 금지법이 한국 헌법과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따른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다며 미 의회에서 청문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와 미국 지안파 의원 모임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민주당의 제리 코널리 하원 의원도 각각 15일과 17일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갈루치 전 특사는 이 문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really not a matter of free expression. I mean, nobody's saying that South Koreans can't publish what they want to publish. It's a question of whether sending leaflets across.
갈루치 전 특사는 한국인들이 출판하고 싶은 내용을 출판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문제가 아니라며 국경을 넘어 전단을 보내는 것이 옳은 일이냐는 질문은 북한과의 관계,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표는 VOA에 인권은 미국의 핵심 가치이며 미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를 언급한다고 말했습니다.
Any law that's passed by the Republic of Korea that in some ways inhibits or prevents or penalizes people from speaking about what's happening in North Korea in regards to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최근 미 의원들이 우려를 나타낸 데 대해 어떤 형식으로든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발언하는 사람들을 억제하고 막고 처벌하는 법이 한국에서 통과된다면 미국과 미국 의원들은 그런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새 행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동일하게 기탄 없이 발언할 것이라며 이것은 핵심 가치라고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따라서 대북전단금지법이 바이든 정부와 문재인 정부 간 관계에서 방위비 분담금만큼이나 최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할 현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동맹을 비판하는 것은 관계를 시작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바이든 정부 취임 직후 한국 지도부가 대화를 열고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잘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도 미 의회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지적이 바이든 정부의 정책 기반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습니다.
One of the factors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any administration inevitably will take into account as it forms this policy is congressional views.
스나이더 국장은 바이든 정부를 비롯한 모든 정부는 정책을 입안할 때 의회의 의견을 감안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북한에 대한 항의를 억누르는 조치를 취한 결과로 미 의회가 북한과의 대화에 강경한 입장을 갖게 되면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기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또 바이든 정부는 전통적인 외교로의 복귀, 같은 마음을 가진 나라들의 공동행동의 중요성, 민주주의 가치의 특징으로 인권을 더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워싱턴의 한 민간단체가 혹독한 환경으로 알려져 있는 북한 증산수용소의 위성사진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수감자들이 영양실조와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HRNK가 북한 내 악명 높은 구금시설의 하나로 알려진 11호 수용소에 대한 위성사진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입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그동안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교화소, 강제노동 수용소까지 다양한 시설을 확인했지만 11호 수용소를 위성사진으로 분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20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평안남도 증산군에 위치한 11호 수용소는 14개의 광범위한 구역으로 나뉘어 있고 수감자들은 벌목과 광산은 물론 농업과 축산, 소금 생산 등 강제노동에 장기간 투입돼 혹사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벌목과 광산 활동의 경우 수용소 내에 목재나 광물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수감자들이 다른 수용소보다 더 과도한 노동에 동원됐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이곳에서 키운 돼지는 평양의 엘리트 계층의 식용으로 제공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수용소 출신 탈북민의 증언 등을 통해 영양실조와 당국의 잔인한 처우 때문에 11호 수용소는 다른 수감시설이나 수용소보다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2000년대 초반에는 매년 최대 2천 명이 사망 또는 처형됐다는 증언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탈북을 시도하다 실패해 수감된 여성들의 경우 영양 부족과 혹독한 노동 환경으로 인해 하루 두세 명이 사망하는 시기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조셉 버미데즈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입니다. 11호 수용소 내에 수감자들이 꽃동산이라고 부르는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에 수감자들의 시신이 묻힌다는 겁니다. 또 봄과 여름이 되면 그 언덕에 꽃이 만발하는데 수감자들은 이것이 그 아래 묻힌 시신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고 버미데즈 선임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북한에서 증산교화소 혹은 증산노동단련대로 불리는 이 수용소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감자 등 가장 취약한 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북한 정권이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의 자유롭고 방해받지 않는 접근을 즉각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해외에 파견된 모든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한 시한이 만료된 지 어제 22일로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최종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40여 개국에 불과합니다. 우택성 기자입니다.
21일 현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북한 노동자 송환 최종 이행 보고서 제출 건수는 44개입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22일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며 모든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을 결의 채택일로부터 2년 뒤인 2019년 12월 22일까지 본국으로 송환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또 이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올해 3월 안보리에 제출하도록 했는데 제출 대상국, 즉 유엔 회원국 대다수가 제출하지 않은 겁니다. 무엇보다 실제 북한 노동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나라들의 이행보고서 제출 실적이 저조합니다. 미국 국무부 등이 지난 2018년 북한 노동자가 있는 곳으로 지목한 29개 나라 가운데 21일 현재 절반이 조금 넘은 17개 나라만이 이행 보고서 제출을 완료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12개 나라 가운데 탄자니아와 짐바브웨 등 아프리카 국가들은 북한 노동자에 대한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위원장인 크리스토퍼 위스겐 유엔 주재 독일 대사는 북한 노동자 문제가 안보리 결의 이행에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호이스겐 대사는 이어 각국의 저조한 북한 노동자 이행 보고서 제출 현황을 지적하며 모든 회원국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네, 계속해서 북한 노동자 송환 문제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택성 기자, 먼저 유엔 안보리가 북한 노동자를 모두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한 배경,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북한 노동자들의 본국 송환을 명시한 안보리 결의는 2397호, 그 중에서도 8항입니다. 이는 북한이 2017년 11월 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5호를 발사한 데 대한 안보리 차원의 대응이었습니다. 하지만 2397호가 북한 노동자들을 다룬 첫 결의는 아닙니다. 앞서 2017년 8월 채택된 2371호가 북한 노동자 문제를 다룬 첫 결의인데요. 이 결의는 신규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금지했습니다. 이어 9월 채택된 결의 2375호에서도 북한 노동자 문제가 또다시 포함됐는데요. 기존 북한 노동자들에게 발급된 노동허가증의 갱신을 금지했습니다. 2397호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갱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돌려보내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네, 안보리가 북한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제재 수위를 높인다는 것,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네, 기본적으로 안보리가 결의를 통해 막고자 하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자금의 유입입니다.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버려들여서 북한에 유입되는 외화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겁니다. 북한 노동자들을 통한 외화가 불법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주요 자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유엔은 북한이 약 10만 명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을 통해서 연간 약 5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16년 석탄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12억 달러의 절반에 가까운 액수인데요. 규모로 볼 때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북한 노동자 송환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가 40여 개국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제출한 나라는 어디였습니까?
네, 대표적인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미국이 파악하고 있는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 가운데 상위권에 속한 나라가 바로 러시아인데요. 약 3만 명의 노동자 가운데 1,000명가량을 제외한 노동자를 모두 돌려보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 카타르가 약 2,500명, 쿠웨이트가 약 900명, 아랍에미리트가 약 820명을 돌려보냈다고 보고했는데요. 제출된 보고서를 토대로 합산하면 송환된 해외 북한 노동자는 약 3만 명가량입니다.
네. 자,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대유행 때문에 이 사회 경제가 전반적으로 다 묶여있는 상황인데요. 이 북한 노동자 송환과 관련해서도 현재 이 코로나 상황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 있겠죠?
네,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 대응을 위해 북한이 올해 1월부터 국경을 전면 봉쇄했기 때문인데요. 앞서 약 1,000명의 북한 노동자가 남아있다고 밝힌 러시아는 코로나 상황으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자국 내 북한 노동자 송환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중국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본의 언론 매체는 지난 10월 북중 무역 관계자를 인용해서 국경 봉쇄로 중국에서 송환되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수와 수만 명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의 북한 노동자 송환 이행 상황 어떻습니까?
네, 중국에는 가장 많은 북한 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최대 약 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 북한 노동자 송환 중간 그리고 최종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서 정확히 어느 정도 규모의 노동자가 송환됐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중국이 이렇게 제재 이행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 말고도 다른 문제점도 있습니까?
네, 송환 시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북한 노동자 파견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입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문가 패널은 앞서 지난 9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중국 단둥 의류공장 등에서 수백 명의 북한 노동자 채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국제사회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미국 등 국제사회는 중국의 안보리 결의 이행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알렉스 웡 대북 특별 부대표는 이달 초 공개 발언에서 중국이 아직도 북한 노동자 송환을 완료하지 않았다며 최소 2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북제재위원회 위원장인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 주재 독일 대사는 북한 노동자 송환 이행에서의 각국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네, 중국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네, 중국의 입장은 늘 변함이 없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이런 건데요. 아울러 중국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엔 등의 제재로 인한 피해를 북한 주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는 그런 주장인데요. 그러면서 북한이 지금까지 핵실험 등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북한이 취한 비핵화 조치로 보고 안보리가 제재를 되돌리는 가역 조항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올 한해 북한의 식량 작물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5.2% 감소한 440만 톤으로 추정됐습니다. 특히 쌀 수확량이 9.8%로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올해 북한에서 생산된 식량 작물은 모두 440만 톤으로 전년에 464만 톤에 비해 24만 톤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국농림축산식품부사나 농촌진흥청이 밝혔습니다. 이 같은 추정치는 전년 대비 5.2% 감소한 것으로 작물별 생산량은 쌀이 202만 톤으로 가장 많았고 옥수수가 151만 톤, 감자와 고구마가 54만 톤, 보리와 콩, 기타 잡곡이 각각 16%와 17%를 차지했습니다. 생산량이 가장 크게 줄어든 것도 쌀로 전년도에 비해 22만 톤, 9.8%가 감소했습니다. 한국농촌진흥청은 올해 한반도를 잇따라 강타한 폭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를 생산량 감소의 주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관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은 2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해마다 북한 곡물 생산의 변수가 되는 자연재해 발생 시기가 쌀 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일사량이 적은 데다가 벼가 잘 여물어야 하는 8월에 이딴 태풍과 장마가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식량 부족량도 크게 증가했다고 김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또 올해 북한의 감자와 고구마 생산이 전년 대비 3만 톤, 5.3%, 옥수수는 0.7%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만 보리류는 6.7% 증가했는데 가을에 파종 작업을 하고 겨울철 날씨가 대체로 온난해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콩류는 지난해 대비 1만 톤, 7.1% 증가했는데 이는 재배 기간 내 충분한 강우량이 토양 수분 공급을 원활히 했기 때문으로 추정했습니다. 앞서 미국 농무부도 올해 북한의 쌀 수확량을 136만 톤으로 전망하며 지난 1994년 이후 최저 규모가 될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미 농무부의 추정치는 지난해 쌀 작황 137만 8천 톤과 비교하면 1만 8천 톤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장기화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맞물려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와 잇따른 자연재해 등 삼중고에 직면한 북한의 올해 식량 사정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와 세계식량계획 WFP는 북한의 식량 안보가 겨울철에 접어들면 더욱 취약해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두 기구는 지난달 발표한 긴급식량 불안정 조기경보 분석 공동보고서에서 북한이 올해 초 국경을 전면 봉쇄하면서 모종과 농산물 비료, 농자재, 농기계 연료 등이 부족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평년보다 과도한 강우량과 홍수, 태풍 등 불규칙한 자연재해에 따른 식량 불안이 북한 주민들에게 만연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곡물 피해는 측정하기 어렵지만 농경지 습기가 농작물 발육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WFP와 FAO는 지난 8월과 9월 사이 태풍과 홍수로 인해 북한의 주요 곡창지대인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의 토양 수분량이 지난 1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 권태진 원장은 올해 북한 곡물 생산량 감소는 예측된 것이라며 농자재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권태진 원장은 올해 북한에 닥친 자연재해 등 여러 도전을 감안할 때 식량 생산 감소량은 예상보다 많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등 우방국에 비공식 지원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6월과 8월 사이 북한에 옥수수 등 곡물 60만 톤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식량 지원 외에도 북한에 55만 톤의 비료를 지원해 곡물 생산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한다고 권 원장은 밝혔습니다. 북한이 필요로 하는 연평균 식량 규모는 55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FAO는 이달 초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지원이 필요한 전 세계 45개 나라에 포함시켰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국제 우편 서비스 업체 DHL이 현재 북한으로의 일반 우편물을 취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인들이 소장을 전달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함재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북한 억류 피해자 케네스 베시의 변호인은 21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DHL이 유엔이 아니거나 비외교 목적의 우편물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안과 관련해 DHL 측과 교신한 이메일 내용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북한에 2년 넘게 억류됐다 풀려난 배 씨는 지난 8월 억류 당시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며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후 페덱스 등을 통해 보낸 소장이 되돌아오는 등 소장 송달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미 연방법원은 최초 소송 제기일 120일 이내에 피고에게 소장을 전달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 실패할 경우 소송은 취소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법원은 북한 측에 소장을 송달할 방안에 대한 문건을 제출할 것을 배 씨에게 명령한 바 있습니다. 변호인은 현재 DHL을 통한 북한으로의 우편물 발송이 불가능한 사실과 함께 북한으로 우편물을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인 우체국을 통한 방법도 미 법원 사무처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페덱스만을 허용하면서 어려운 상태란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 국무부를 통한 소장 전달도 시도했지만 국무부로부터 현재 미국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한 사법 문서 전송을 포함한 북한으로의 영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미 법원 사무처가 우체국을 통해 북한 측에 소장을 보낼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현재 북한으로의 소장 송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 배 씨뿐이 아닙니다. 지난 9월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김동식 목사의 부인과 딸 등도 법원 사무처를 통해 10월 중순 북한 외무성을 수신인으로 한 소장을 보냈지만 며칠 후 법원 사무처로부터 미 우체국을 통한 해당 소장의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김 목사의 유족 측은 지난 7일 법원에 해당 소장의 송달을 다시 요청한 상태입니다. BOE 뉴스 함재아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국 북서부 워싱턴주 시애틀에 살고 있는 40대 탈북 남성 윌리엄 김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장양희 기자입니다.
미 북서부 워싱턴주 시애틀에 정착한 지 2년. 윌리엄 씨는 주 5일 동안 일하고 난 후 쌓인 피로를 지인들과 함께 풀 때가 많습니다. 이날도 시애틀에서 북쪽으로 200km쯤 떨어진 곳까지 차를 몰고 갔습니다.
아, 시애틀에서 4시간 운전해서요. 이게 캐나다 국경까지 왔어요. 이제 버트를 타고 이제 낚시하러 들어갈 겁니다. 낚시하러 들어가서 영상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신선하고 맛 좋은 생선도 잡고
첫 번째 낚시에서 잡은 고기입니다. 너무 맛있는 색감이 많아요.
눈 덮인 산길을 오를 때도 있습니다.
야, 아까 올 때보다 눈이 더 쏟아졌고요. 시애틀 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차 타고 2시간 올라와서 높은 산에서 송이를 땄는데
이렇게 바다로 산으로 나서는 길에서 윌리엄 씨는 끝없이 펼쳐진 태평양을 바라보며 높은 산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삶을 그려보곤 합니다. 열심히 일할 나이 30대에는 세상을 배웠고 올해로 41살이 된 윌리엄 씨는 배운 만큼 아는 만큼 자신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윌리엄 씨는 앞으로 15년, 20년 후의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요. 첫 번째, 탈북자들이 솔직히 중국을 통해서 한국, 그 다음에 이 전 세계로 뻗어간 탈북자들이 몇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누가 도와주고 진짜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온 사람들이에요. 도움이 있어서. 그런데 중국, 예를 들어서 중국에는 북한을 빠져나와서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헤매는 사람이 더 많고요. 잡혀가는 사람이 더 많고요.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저는.
교화소에서 시체가 될 뻔했던 꽃제비가 탈북해 중국을 거쳐 캄보디아에 이르는 동안 누구의 제대로 된 도움도 받아보지 못했던 윌리엄 씨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돕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돕고 힘이 되려면 스스로 제대로 서야 하고 손에 쥔 것이 있어야 베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크고 더 큰 기업을 할 겁니다. 솔직히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거는 미국에 도착해서부터 여기 가스테이션 그로서리 하는 거를 제일 제 소원이었습니다. 그런 비즈니스를 너무 하고 싶었고요. 미국 땅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는 그런 가게들에 딜리버리하는 회사지만은 저는 그런 가게를 가지고 있는 회사. 그것도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여기 인도 분들이나 한국 분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한 30개씩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큰 가게를, 주유소를 그렇게 많이 하고 싶습니다. 저를 먼저 도와주고 지원해 주시던 장로님 본사님 부부가 그런 가스테이션 주유소를 했어요.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고 말한 만큼 윌리엄 씨는 땀을 흘렸고 노동의 정직함을 이 땅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힘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낯선 땅 미국에서 큰 힘이 되어준 사람의 얘기를 꺼내놓는 윌리엄 김 씨.
뉴저지 체리힐이라는데 누이분이 계십니다. 집사님. 근데 그 집사님은 혼자서 따님 둘을 키우면서 내가 미국에 와서 자리를 정착하고 사는 게 힘들까 봐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고요. 내가 영어 안 돼서 시민권 신청, 영주권 신청할 때도 정말 어디 갈 때마다 따라다니시면서 자기 일을 미루시고 일을 못 하시면서도 그렇게 힘들게 혼자서 딸을 두 분을 키우면서 나를 정말 동생같이 아프면 아플세라, 힘들면 힘들세라, 명절이면 집으로 데려가고 정말 아직까지도 잊지 못한 누이가 있습니다. 그분은 진짜 제가 제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누나. 자랑하고 싶고 고맙고 죽어도 내가 못난 거 뻔히 알면서도 나에게 힘을 줬어요. 너는 세상에서 제일 대단한 사람이고 너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너 여기까지 죽이지 않고 목숨 줄 연결해서 여기까지 오게 한 거는 하나님이 다 계시라고. 절대로 나쁜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상황에서 꼭 필요한 도움을 주었고 정신적으로도 의지할 수 있었던 가족 같은 사람. 상처가 많았던 탈북 남성을 동생처럼 여기고 힘을 실어준 사람. 미동부 뉴저지에 거주하는 반인 기독교인 여성 그레이스 씨였는데요. 취재진은 그레이스 씨에게 연락을 취해받고 윌리엄 씨에 대한 생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미국 이민 생활 속에서 조금 처음으로 같은 얼굴을 가졌지만 탈북민이라는 그런 사람을 처음으로 만났는데 저에게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그 북한이라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만났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레이스 씨에게 윌리엄 씨는 북한 난민이었고 이민자로 살아가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이상 어린데 삶의 그런 어떤 여정에 참 고난이 많구나 생각하지 못한 그 어디 책에서나 읽어봤던 이야기를 그 삶을 가진 한 사람이 이렇게 저희 앞에 왔을 때 또 그 간증이 굉장히 특별했고요. 또 그러면서 같은 이민자로 또 미국에서 정착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레이스 씨는 윌리엄 씨를 아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냥 저는 동생이 없거든요. 저는 막내인데 그 아이가 이렇게 다가왔을 때 동생 같았어요. 그냥 동생같이 느껴졌고 그다음에 저는 양 부모님의 밑에서 자랐지만 그 고아로서 또 떠돌이로서 또 때로는 거지처럼 이민자로 살면서 또 다른 그 세계 속에서 어떤 특별한 신분으로 살아가는 쫓기는 자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좀 돕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그냥 조금 이렇게 얼굴이 굉장히 동안이거든요. 나이에 비해서 그래갖고 그냥 진짜 막내 동생이면 있으면 저런 동생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동생으로 불렀고 그 아이도 저를 노이로 부르기 시작하면서
힘든 시간을 걸어가는 동생 같은 윌리엄 씨를 보면서 그레이스 씨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격려하고 응원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그리고 삶의 어려운 고비에서 손을 잡아준 사람. 한두 번 동정심을 건네낸 것이 아니라 10여 년 세월을 지켜봐준 고마운 누이입니다. 윌리엄 씨 역시 자신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넨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자신의 모습을 그리며 살아갑니다. 꽃제비 소년이 청년이 되어 미국이란 나라에 왔을 때 자유를 얻고 기회를 얻었을 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떤 희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 땅에 정확히 발을 붙이고 살겠다고 왔으면은 첫 번째 처음 온 사람한테 노 목표를 위해서 뛰라고 하기 전에 우선 그 사람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형제가 되고 싶습니다. 힘들다고 울고 싶다고 그러면 반등 두드려주면서 우리 옛날에 울고 싶었던 얘기를 같이 하면서 같이 울 겁니다. 열심히 사느라 그러면 누구한테나 기회가 있다. 이거 한 가지만 배워주고 싶습니다.
내가 선 이곳에서 열심히 살고 손가락질 받지 않는다면 그것이 복이라고 윌리엄 씨는 믿고 있습니다. 비오웨이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서 살아가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애틀에 살고 있는 윌리엄 김 씨의 사연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는 유타주에 살고 있는 30대 탈북 남성 제이크 김 씨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북한은 뿌연 미세먼지 속에 대부분 지역이 구름 많고 평안도와 장진, 강원도 장전과 평강은 낮부터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밤에는 황해도와 양강도 지역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내리는 눈의 양은 1에서 3cm 정도,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예상되고 오늘도 약간 강한 바람이 대부분 지역으로 불겠고 특히 신포와 장전, 김책 지역은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와 기온입니다. 평안남북도 지역 구름 많거나 흐리고 오후에 신의주와 수풍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영하 5도입니다. 남포는 영하 1도, 양덕은 영하 7도, 신의주는 영하 2도, 그리고 수풍은 영하 5도. 낮 최고 기온은 수풍이 4도, 신의주 양덕이 5도, 남포가 7도, 평양이 6도입니다. 자강도 오늘 구름 많고 흐리다가 오후에 가끔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5도에서 6도가 올랐습니다. 중강이 아침 영하 13도, 강계가 영하 10도, 희천이 영하 6도에서 시작되겠고 낮 최고 기온은 강계 희천이 영상 3도, 중강이 2도입니다. 황해남북도 지역입니다. 구름 많거나 흐리다가 사리원 지역엔 한때 눈이 내리고 신계는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 영하 1도, 개성은 영하 2도, 사리원은 영하 3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해주가 8도, 개성 7도, 사리원 8도, 신계는 6도입니다. 강원도입니다. 장전은 오전까지 맑겠고 나머지 지역은 구름 많이 끼었다가 장전과 평강, 오후 한때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모든 지역에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고 장전은 종일 더 강한 바람이 일겠습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 영상 1도에서 시작됩니다. 장전은 영상 2도, 평강은 영하 7도에서 시작됐다가 낮에는 영상 4도까지 오르겠고 원산과 장전의 낮 최고 기온 9도로 오늘 북한 지역에서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함경남북도 지역입니다. 김책은 오전까지 맑겠고 나머지는 구름 많고 장진은 오후에 흐리고 한때 눈 내리겠습니다. 오늘 함경남북도 전역으로 바람 약간 강하게 불겠고 신포와 김책 지역은 오후에 바람이 더 강해집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영하 4도에서 시작됩니다. 청진과 김책은 영하 5도, 장진은 영하 16도에서 시작됐다가 낮에는 영하 1도까지 오르겠고 청진의 낮 최고 5도, 김책은 8도, 함흥은 9도입니다. 양강도입니다. 구름 많고 풍산은 맑아지고 해산과 삼지연 지역엔 오후에 눈 내리겠습니다. 오늘 해산과 김영권 지역이 삼지연보다 더 춥습니다. 영하 17도, 삼지연이 영하 14도에서 시작됐다가 낮에는 영하 2도까지 오르겠고 해산의 낮 최고는 영하 1도, 김영권은 영상 2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은 막다가 구름 많아지고 먼바다는 한때 비 내린 곳이 있습니다. 서해는 흐리거나 구름 많은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4m로 먼바다 쪽이 높게겠고 서해는 0.5에서 2.5m로 역시 먼바다 그리고 오후에 바다의 물결이 높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오전까지 함경도 지역이 흐리고 눈 내리겠습니다. 또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1, 2도 정도가 오르겠지만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기온 때문에 낮 기온이 오르지 못하고 내륙과 북부 지역은 오히려 5도에서 8도 정도 더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까지 대체로 맑다가 점차 구름 많아지고 일요일 흐리고 비나 눈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한동안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는데 일요일에 비나 눈 내리면서 기온이 반짝 올랐다가 화요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민주사회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이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My name is Soraya Nadia McDonald. I am the culture.
제 이름은 소라야 맥도날드입니다. 흑인 매체 언디피리드의 고정 필진으로 참가하고 있고요.
My name is Yeonhun Kolcheng. I'm mostly writing about immigration.
저는 니콜 챙입니다. 이민 문제를 비롯한 소수계 사회 현안을 주로 다룹니다.
My name is Christine Ha, Arts and Culture Editor.
제 이름은 크리스틴 하입니다. 예술 문화 에디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부터 문화, 이민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뛰고 있는 여성 언론인들. 여성으로서 보이지 않는 벽에 맞서며 진실 전달에 힘쓰는 이들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여성 언론인 대담, 매주 수요일 오후와 목요일 오전에 찾아갑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최근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영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 음성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언론은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21일 백악관 회의에서 영국 내 변종 바이러스 확산에 대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2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 회의에서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승객들에게 미국 도착 48시간 또는 72시간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에서는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EU 회원국을 포함해 40여 개국이 영국과의 교통로를 이미 차단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며 교역 차단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친구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이 중동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미 해군은 21일 핵 잠수함 조지아호가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중동 5함대는 성명에서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모든 범위의 군사력으로 언제라도 어떤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은 조지아호가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154기를 장착하고 있으며 특수부대원 66명을 태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해군이 공개한 사진에는 조지아호가 전함 포트 로열과 이지스 순양함인 필리핀 씨와 함께 바다에 떠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미국이 작전 중인 핵잠수함의 위치를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미군의 이 같은 공개적 무력 시위는 이란의 솔레이마니 전 사령관의 사망 1주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란의 군부 실세인 솔레이마니는 올해 1월 미군 무인기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등 쿼드 3개 동맹국 지도자들에게 공로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각국의 미국 주재 대사들에게 훈장을 전달하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모디 총리가 미국과 인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했고 아베 전 총리에 대해서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에 대한 리더십과 비전을 이유로 훈장을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리슨 총리에 대해서는 세계적 도전에 대응하고 집단 안보를 촉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쿼드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 주요 동맹국인 인도, 일본, 호주와 구성한 다자 협의체입니다.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등 쿼드 4개국은 지난 10월 일본 도쿄에서 외무장관 회담을 개최한 데 이어 지난 18일에는 미국 주관으로 고위관리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북아프리카 아랍국가 모로코와 관계 정상화에 합의한 이스라엘이 오늘 모로코에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날 이스라엘 테라비브에서는 대표단을 태운 여객기가 모로코 수도 라바트로 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객기가 직항 노선으로 모로코로 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보좌관도 이날 메이어 벤 샤밧 이스라엘 국가안보 보좌관이 이끄는 대표단과 함께 모로코 행에 동행했습니다. 이들은 2일간 모로코에 머물며 모하메드 6세 모로코 국왕을 예방하고 항공과 관광 등의 분야에서 양국 간 협정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은 올해 미국의 중재로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수단에 이어 지난 10일 모로코와의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의 독일 제약회사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EU 내 승인을 승인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 EMA는 어제 전문가위원회 회의를 열어 화이자 백신에 대한 조건부 판매 승인을 권고했고 이어 EU 집행위원회는 백신 보급에 대한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EMA는 화이자 백신이 95%의 효능을 증명했다면서 16세 이상 시민의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EU 27개 회원국 약 4억 5천만 명에 대한 첫 백신 접종이 오는 27일부터 이뤄질 예정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21일 간격으로 2회 접종해야 합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약 31만 명이 숨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에서는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EU 회원국을 포함해 40여 개국이 영국과의 교통로를 차단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21일 자정부터 48시간 동안 공항과 항구는 물론 유로터널 등 모든 영국발 이동수단을 차단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박승혁이었습니다. 12월 23일 수요일 VOA 새벽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